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해가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싶어서 한번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은 말 그대로 연휴라고 부르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동안 몸담고 계셨던 모든 곳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이 연휴 기간을 통해 몸도 마음도 잘 쉬고 또 마음의 휴식과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참된 안식, 그 평강,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삶의 참된 안식을 완성해 나아가는 바른 한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라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라도 한번 들으면 그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 구절이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마음을 울리게 하고 유명한 구절이 되었을까요? 아마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수고와 짐을 지는 일의 연속이기 때문일 겁니다. 수고와 짐을 지는 일이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죠. 수고와 짐을 진다는 표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고난이 될 겁니다. 그죠? 욥이 욥기서를 통해 인생을 뭐라고 정했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수고와 짐을 지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욥기를 보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각자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죠.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인간과 살아가는 동안 인간 관계 속에는 더 많은 수고와 짐의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며느리와의 문제, 시부모와의 문제, 사람 안에 날마다 짐이 늘어갑니다. 또 죄책감, 미움의 짐, 시기의 짐, 또 과거에 지었던 죄의 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쉬게 해주겠다, 참된 평화를 얻게 해주겠다, 그 인생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주목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참된 쉼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쉼을 가지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연중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정년퇴직을 하고 온전하게 집안에 앉아서 쉬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상을 마주하죠. 은퇴하신 분들이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하시고 오히려 소일거리를 찾아 다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생활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삶의 무기력과 존재의 가치 자체를 못 느끼셔서 다시 그 일 가운데 자신을 발견해 가는 분들이 계시는 걸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는 은연중에 먼저 생각을 한번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아도 쉬기 위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또 참된 쉼이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 쉼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쉼이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일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위도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 핀 과일과 거기에 있는 열매들만 먹으라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거기 동산 안에 밭을 경작하게 하며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쉼,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바르게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하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진일보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바르게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목적으로 한 걸음 더 디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마태복음 13장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기 나온 8가지 비유, 그러니까 소위 천국 가는 법,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자체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8가지 비유만 따로 떼서 강의를 했습니다. 13장 한 장을 강의하면서도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그 13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이 끝난 걸로 착각하는데 주님은 무려 8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루는지 방법을 구구절절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 과정이 왜 무엇을 위한 설명이었으며 13장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시고자 했는지 이미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싹 다 잊으셨을 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로 11장 가운데 떼서 설교를 하면 사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교훈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안식, 이 안식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앞에 11장 전반부에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를 가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절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12장에서는 곧이어 1절에서부터 안식일에 밀자르는 사건, 8절에는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 9절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 안식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한 안식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8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문맥적 흐름 속에서 참된 안식이 있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가운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인생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본문을 먼저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오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오라, 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배우라 입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명령은 메라였고 세 번째 명령은 배우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명령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령, 내게로 오라라는 명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시도를 제일 먼저 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 물론 어떤 분들에게,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에게 멈추어 있는 것 자체가 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쉼을 얻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쉼을 얻죠. 어떤 분들은 밤이 새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물고기를 잡기도 하죠. 어떻게 새벽 미명까지 낚시를 하는 것이 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 그것이 참된 쉼이요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곳에서 2시간 3시간 뛰는 것이 그들에게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면 돈을 준들 저 풀밭에서 누가 몇 시간씩 뛰겠습니까? 사람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이 다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육체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무엇이 쉼을 얻는다라고 합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정확하게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마음이 쉼을 얻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먼저 한번 주제를 말하고 지나가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지금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궁극적인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굉장히 그 물질적인 질문이지만 얼마 전에 두 정상이 북한에서 만나면서 그곳에 우리나라 소위 경제를 지고 흔드는 사람 몇 분을 데리고 가셨죠. 흔히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거기 우리나라 경제를 지고 흔드는 그 한 사람과 친분이 있거나 깊은 교제 속에 놓이기만 되면 그 인생은 끝났다, 보장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옛날에는 이병철님이었고 조금 시대가 지나가서는 이건희님이었고 지금은 이재용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한 사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만 하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끝의 복의 근원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왔던 복은 무엇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뭐라고 말했죠? 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흔히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적 접근을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의 조언은,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걷지 않고, 그럼 밑에 나오는 건 뭐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 쉽게 말해서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참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는 여러 번 배우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전개해보죠. 알다시피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건 우리가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 오는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그 병으로 인해 그 목숨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를 본다는 거죠.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요소가 됩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떠올릴 수 있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먼저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조금 큰 병이 걸려서 눕기만 하면 그때부터 죽음을 직면하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고 그때 모든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실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얻은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 근원적으로 있어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당신께 나오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인칭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 삶의 왕노릇하지 못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뒤에 하나님과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죠. 인생에게 있어 제일 크고 힘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만에 해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부인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이부인,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바꾸어라라고 하십니다. 사람과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지혜로 해결될 수 없는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지만 전과 같은 요한한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2부가 시작될 때는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모든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겠죠. 그 나라에 서는 순간 이제껏 모든 일들은 이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행 과정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점이고 찰나일 밖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점이고 찰나인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기를 요청해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먼저 주님께 나아오면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근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는 오라는 겁니다. 그럼 근원적인 질문으로 한 번만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죄 사함의 확신, 부활의 확신,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삶이 힘겨우냐? 내게로 오라. 너가 진 짐이 무거우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시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 기억나십니까? 그 기도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위탁합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웃 초청 잔치거나 그죠? 전도 집회였으면 중간에 한번 끊고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이나 신앙 여정이 다들 좀 오래되신 분들이라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전가시키거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홀로 지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기대를 가졌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너무 쉽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만 봐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시지도 않은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지 제가 본문을 다시 보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주님이 하신 약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쉼을 얻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짐을 벗어놓아라. 내가 대신져 주겠다. 혹은 물리적으로 모든 형편이 개선되어진다.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처럼 혹시 본문을 읽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연습이나 훈련, 책임지는 것 없이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떠넘기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가운데 가장 큰 오류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읽고 보고 깨닫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죠. 자,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분별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본받고 연습하고 훈련하게 해서 강건한 자를 만드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 참된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죠? 매라 하십니다. 벗어놓아라 할 것 같은데 매라 하십니다. 뭘 매라고요? 나의 멍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멍에를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가운데 오래 사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시골에서 멍에를 보신 적이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멍에 하시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멍에는요, 어미소와 어린 소가 같이 매는 멍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매는 멍에는 아닙니다. 그럼 그 멍에를 하나 머릿속에 그려두고요, 또 다른 멍에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멍에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으니까, 그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짐을 벗는 게 아니라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했죠. 뭐 때문에 가벼워지겠습니까? 그 멍에를 어미소와 아기소가, 어린소가 같이 멍에를 메면요, 멍에의 모든 힘이 누구에게 실립니까? 어미소에게 실립니다. 앉아보셨으니까, 그죠?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와닿으시죠? 주님이 약속을 계속하시는데 짐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쉼과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멍에를 메는 것으로부터 쉼과 안식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참된 안식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얽어내거나 져야 될 십자가를 끊고 바닥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도라고 한 거 목사도 포함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짊어지워질 십자가를 내려놓기를 바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법,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주님이 이미 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께서 당신을 머리로 한 지체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 그 십자가에 자신을 동여 맬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홀로 그 짐을 지시고 주께서 이루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기 위해 주님 홀로,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들이 버리고 있는 거짓과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밖에 없는 그 인생 총체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은 늘 뚫고 들어가셔서 그 한 명의 인생들을 바로 세우시기에 여념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거짓, 욕망, 이기심, 시기심 당연히 가득 차 있잖아요. 인생의 본질들이 그러하니까요. 근데 누구 하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동여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11장 이 부분은 따로 떼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 13장 비유풀이에 설명을 할 때 함께 설명되어져야 되는 구절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기엔 너무 마태복음 전체를 강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멈추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는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배우라라고 합니다. 배우라. 자, 오늘 세 가지 동사가 이해가 되시죠? 오라 해결했고요. 메라 해결했고요. 이제 배우라가 남았습니다. 뭘 배우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 앞에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로부터 나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지금 헬라어는 문법 어순이 뚜렷하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오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주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겸손과 온유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우듯 읽고 깨우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보여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닮아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그분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함께 동여매고 주님의 일에 동역할 때 주님의 마음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왜 부모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 자녀들을 향한 포기할 길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만분의 일이라도 겨우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에서 주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힘든 사람들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이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일을 주님과 동역할 때에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 성경적 지식으로만 배우면 이 겸손과 온유를 우리 삶 가운데 닮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 사람 사이의 문제들, 영적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 주님 풀어가시는 방식으로 헤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강의 설교를 하면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함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쉬운데 신약의 한 부분을 떼서 설교하면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사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 여러분, 온유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고네민 집사님 아들. 네. 고네민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보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놨을까?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날마다 대면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온유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모세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번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하면 혈기왕성의 대명사입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왕의 아들이고 학문에서 남다른 천재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을 모세가 적었습니다. 모세오경은 따라갈 수 없는 문법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너무나도 강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기식대로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 결과 살인자로 전락하죠. 그런데 그 모세가 언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죠?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훈련을 받으며 온유를 그 삶 가운데 갖추어 갔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사람들입니까? 강팍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죠?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이었으면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뭐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눈앞에서 돌까지 들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 광야의 40년을 생각해보면 모세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혈기로 맞서거나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 맞섰다면 모세는 일찌감치 죽었을 겁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가 문제만 생길 때마다 회막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온유를 그 마음 가운데 일구어갔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온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죠. 여러분 온유는 글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팍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훈련을 통해 그 삶에 맺어진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와서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우리 이제까지 3년 동안 겸손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겸손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머릿속에 정의되시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겸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말하고 두 손으로 악수, 이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소망이 없고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 겸손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동여맬 때에, 그 말씀과 동행할 때에,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핵심이 뭡니까? 종의 자세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동네에 오셔서 날 때부터 천하게 나시고요. 별 볼 일 없는 동네의 몫으로 살아가시잖아요. 그 천한 십자가의 길, 보잘 것 없는 인간들만 달린다는 그 십자가, 여러분 사실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는요, 소위 말하는 인간 쓰레기들만 달리는 나무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주님이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겸손을 주님은 섬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겸손만이 온전한 섬김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을 깨달아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 속에 거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배워 주께서 명하시는 그 멍에를 질 때에 참된 안식을 이루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에 있는 교회를 갈 걸, 시내가 교회 오늘 잘못 왔다. 아니 이건 오늘 오시지 않는 다른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앞에서부터 쭉 해오면 설명하기 쉽지만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면 전체적 개념을 자꾸 설명을 해야 돼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또 교회 가운데 그들은 배운 그 말씀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되지 않냐고, 자기 가족만, 자기 자녀들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지 않냐고,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섬기며 그 주님의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 가운데 신학과 교회가 하는 행사는 몇 가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점심도 이제 나누어서 함께 가정들이 또 순장님들이 또 짐을 지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계신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마음이 되게 부담스럽고 아픈 건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를 왜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일들을 서로 함께 감당해야 되는지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잘못했나? 왜 함께 사람들이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기를 거절할까? 물론 사람의 본질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자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기복신앙을 강조하거나 오히려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헌신과 봉사가 프로테지가 훨씬 높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복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뒤집어보면 제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참 답답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알고 있기도 한 본문입니다. 이제까지 들어오면서 아 그냥 쉴 수 있다는 게 아니구나. 참된 신이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이제 대중 눈치를 다들 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명령이 아멘으로 화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가 사랑에 굶주려 있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분과 교제함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게 어떻게 오래 참으시며 다음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 일에 예, 제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를 올려 엉겨매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깊이 누려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이 멍에를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터넷에 보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6.25 당시에 빗장 마른 여자아이가 포대기로 자기만한 동생을 업고 있는 사진, 그 미군이 찍은 사진, TV에서 또 혹은 미디어에서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그 사진기사가 그 미군 기자인데요. 그 사진을 찍고 동행했던 한국인 병사에게 그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너만한 아이를 업고 있는데 안 무겁니?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동생은 안 무거워요. 라고 대답했대요. 사랑의 짐은 안 무거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겁고 힘든 거죠.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 나누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받은 사랑을 또 이 연휴 기간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에게 잘 나누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 짐은 욕심입니다. 그렇죠? 나를 향한 미련한 욕망이기도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십자가를 또 멍에를 지겠다고 지혜를 다 구하고 또 능력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